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100주년 기념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크신 사랑에 오직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셨음에도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유혹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저희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스러운 정세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갈라진 이 땅에 평화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2026년 내 신을 벗으라는 표어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속적인 욕심과 교만이라는 자아의 신을 벗어던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곳에 선 자로서 온전한 순종과 겸손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정한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룩한 향연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새 비유,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은전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권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상반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 특히 장남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분배할 때 장남에게는 다른 자녀의 두 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말하는 내게 돌아올 분깃은 아들이 두 명이므로 유산의 3분의 1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식이 부모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15년 이상을 중동 국가를 연구한 케네스 베일리 교수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경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요구를 했다면 그는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는 아버지가 얼른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둘째는 당시의 가치관과 풍습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아니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때 아버지가 취한 행동과 그 후에 둘째가 취한 행동이 이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하반절과 13절입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는 둘째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물리치지 않고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무기력했기 때문이거나 둘째가 과격해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이미 집을 떠났기 때문에 막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 재산을 가지고 가능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먼 나라는 단지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곳,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 둘째는 아버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둘째의 삶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또한 경험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익숙한지는 이 말씀을 대본으로 하여 교회에서 하는 성극을 보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대본으로 하는 연극을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셨거나 또 직접 연기해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자랐던 교회에서 아버지 역을 했던 적도 있었고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공연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30분짜리 연극을 공연하면 처음에 둘째가 집에서의 삶을 불평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가는 장면 2, 3분, 돼지우리에서 후회하는 장면 1분, 아버지께로 돌아와 안기는 장면 2분, 나머지 24, 5분은 노는 장면입니다. 여럿이 어울려서 술집에서 술을 먹으며 돈을 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클럽 같은 곳에서 춤을 추며 광란의 밤을 보내는 장면을 표현하기도 하고 도박에 빠져있는 장면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따로 연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표현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완전히 배우급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래 죄에 가깝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허랑방탕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언행이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여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저분하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낮은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술에 취하는 것이 방탕함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1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나 시간을 최상으로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가치가 있도록 건져 올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가라는 단어 앞에 제 성경에는 작은 숫자로 3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 각주에 보면 그 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때는 시대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서는 때가 악하니라를 이 시대는 악합니다라고 번역합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심판의 때 말세가 멀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베드로 후서 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성경이 말하는 말세 마지막 날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도 약속했으며 사도들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말세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외면하곤 합니다. 그러나 말세와 예수님의 재림 또한 우리 개인의 종말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신의 유한한 시간을 건져 올려서 영원한 가치가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대가 악한 것을 알고 유한한 시간을 영원한 가치가 있도록 건져 올리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본문 1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구절은 15절의 말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는 말씀의 반복과도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 없는 자보다 훨씬 더 바보스러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혜 없는 자가 지적인 우매함을 나타낸다면 어리석은 자는 지적인 우매함은 물론 행동의 우매함까지 포함하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랑귀의 비교급에다가 비교급을 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와 비슷한 말씀은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자는 금주할 것을 권하고 신자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라며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음주를 비난하고 금주를 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금주냐 음주냐에 머물러 옥신각신한다면 이 말씀을 주신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것입니다. 취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푹 잠기다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가죽을 만드는 일에 세계 5대 생산국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사양 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정한 동물이나 소와 같은 가축의 가죽을 벗긴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으로 옷이나 가방, 벨트, 구두 등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죽, 동물의 가죽을 벗긴 후에 그것이 썩지 않도록 다량의 소금을 넣어서 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죽을 섬유로 바꾸기 위해서 유화소다와 석회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화공약품을 넣은 물에 담가서 계속 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 화공약품이 가죽 속으로 침투하여서 지방을 제거하고 모공을 넓히며 털을 녹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면 가죽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원래 그것이 가죽이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처럼 술에 취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정체성을 갖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없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하는 총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하는 것, 즉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문자 그대로 술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낭비벽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사회인이 되게 하지 않고 인생을 헛되게 보내게 하는 바르지 않은 가치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게 하는 대부분의 중독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등등입니다. 그리고 방탕에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함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탕이 헬라어로 아소티아인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낭비, 저축하지 않음, 절약하지 않음입니다. 이 단어의 반대말은 저축 그리고 절약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가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낮은 삶, 주지육림에 빠진 삶을 살거나 가진 재산을 도박으로 전부 탕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게 전 재산을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성공을 꿈꾸며 사업을 벌였다가 부도를 맞고 음식점을 시작했는데 코로나19가 터져서 사람들이 거리에 다니지 않아서 큰 손해를 보고 문을 닫게 되고 여러 사람의 조언을 얻어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다른 사람이 사는 것들은 계속 주가가 오르는데 자신이 사는 것마다 하한가를 찍고 더 이상 돈이 많이 있지 않을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과 역시 인생 역전을 꿈꾸며 복권을 샀는데 결과는 언제나 역시나였고 삶은 인생 여전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방탕, 낭비입니다.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낸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술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들의 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앙리 샤리에르의 자전적 소설 빠삐용의 낭비와 관련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1969년에 출간되었고 1973년과 2017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1930년 24살이었던 앙리 샤리에르는 파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몽마르트의 포주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목격자의 위증과 성공의 눈먼 검사의 공명심으로 인해서 앙리는 무기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앙리는 가슴에 나비 문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나비라는 뜻의 빠삐용이라고 불렸습니다. 빠삐용이 처음 탈옥에 실패하고 2년 동안 독방에 갇혀서 굶주림과 고독, 습기 등으로 극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방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빠삐용은 흰색 양복을 입고 사막 모래 위를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 앞쪽에 재판관이 서 있고 그 양옆에 각 6명씩 12명의 배심원이 앉아 있습니다. 재판관이 말하기를 너는 내 제목을 알고 있겠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그 포주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아무 증거도 없이 나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라고 절규했습니다. 재판관은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너의 진짜 죄는 포주의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다면 무슨 죄라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너의 죄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악의 죄이다. 나는 너를 인생을 낭비한 죄로 기소한다. 그 죄값은 사형이다. 그 말에 빠삐용은 더 이상 무죄라고 항변하지 못하고 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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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시인하며 잠에서 깹니다. 인생을 방탕 낭비하는 것은 죄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낭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아무리 신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시간에 지금은 이사야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인 1장에서 35장은 유다와 주변 나라에 대한 징계와 회복,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뒷부분인 40에서 66장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유다 백성에 대한 위로와 종말에 일어날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인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 왕위에 올라 54살까지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산당을 제거했고 우상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의 치적 중에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노뱀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은 광야 생활 중에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만나는 진절머리 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불뱀에게 물려서 이스라엘 자손이 많이 상처를 입었고 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하심으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 노뱀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노뱀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히스기야 때까지 700년 동안이나 숭배했습니다. 다윗 왕도 또 솔로몬 왕도 그 노뱀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없애고는 느후스단, 노조각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능력은 뱀 모양의 노조각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는지는 그 후에 그런 왕이 없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통치 14년, 그의 나이 39살이 되었을 때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랍사게 장군을 앞세워서 유다를 쳐들어와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국난의 시기에 히스기야 왕은 또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너는 이 집에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유다도 지진과 해일로 쓰나미를 맞고 있고 히스기야 왕도 암 말기와 같은 병으로 초강력 태풍을 맞은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39살에 죽을 병이 들었다면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나라가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자신이 죽는 것보다 살아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국가의 재난과 자신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면 우리 각자는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던 것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강대국들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기뻐하면서 그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와 무기창고를 전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이 정도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강대국이니까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자신이 돌아가고 난 후에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모든 것을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안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당신의 조상 때부터 쌓아놓은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당신들 자손 중에 일부는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사야 39장 8절이 이르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의 이 대답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 일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가 죽고 난 후에 될 일인데 무슨 상관입니까?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의 신앙적인 모든 치적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기 이전에 행한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받고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는 12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나 여로보암 왕에 비견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불신앙적인 모습만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이후로 유다는 요시야 왕 때 잠깐 반짝하는 듯이 보였지만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계속 하향 곡선을 걸어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생명을 연장받은 15년을 방탕, 낭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낭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 재창조를 위한 낭비도 있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한 소년은 자신의 도시락과도 같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낭비했습니다. 그 낭비는 성인 남자만 해도 5,000명,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합하면 최소한 1만 명 이상을 먹이는 주님의 역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은 기꺼이 낭비했습니다. 그는 시간도 낭비했고 힘도 낭비했고 재물도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낭비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살려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낭비를 많이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우리를 영원히 건져 올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낭비는 우리를 영원히 살렸습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한 낭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을 벗으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을수록 우리는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누려도 또 아무리 높은 의자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을 등진 삶, 주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이미 방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없는 삶, 주님을 목적 삼지 않는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그것이 방탕이고 낭비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도 많이 인생을 낭비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 절약이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착각했음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또 연말이 다가오면 왜 그렇게 후회가 많고 아쉬움이 밀려오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며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렸던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만들었고 인생을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방탕 우리를 위한 낭비로 일관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낭비가 아니었던들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생각하며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낭비를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방탕한 삶, 의미 없는 낭비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아 적지 않은 교우님들이 기성길에 올랐고 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의미가 퇴색하고 가족 간의 연결이 느슨해지는 시대이지만 가족과의 만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가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민족의 명절이 신앙의 명절로 승화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